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1대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범보수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 이재명 후보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하혜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잠시 뒤에 이곳에서 오늘의 마지막 유세 연설에 나섭니다. 이곳 안산 문화광장에는 1시간 전부터 많은 지지자들이 파란색 풍선을 들고 모여서 이 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안산 유세 현장에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에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후부터는 부천과 안양, 시흥 등 자신의 도지사 시절 직접 챙겼던 경기 서남부 지역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세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네, 이 후보는 오늘 부천 유세 현장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김문수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귀환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귀환을 허용해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냐를 묻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죄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을 자극을 해가지고 약 올려가지고 북지전이라도 해가지고 계엄 명분 만들려고 자꾸 자극을 하고 압박을 하고 그랬던 거 사실 아닙니까?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상황이 되는 만큼 주식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6월 3일에 당선이 되면 그냥 놔둬도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어제 TV 토론이 치열했는데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1차 토론에 비해 자세가 다소 공세적으로 바뀌었다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질문에는 최소한의 반박을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맞대응을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론에 동조했다는 이준석 후보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에 국정원의 댓글 조작을 통한 이제 선거 부정을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것 같고, 당시에 수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관련 발언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문화광장에서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배양진 기자, 김문수 후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곳은 경북 칠곡군 외관역 앞입니다. 김 후보는 이곳에서 방금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김 후보 오늘만 경북 지역 6군데를 돌며 집중 유세를 했습니다. 안철수, 양양자 의원 등을 대동해서 지역 공약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영주, 봉화, 안동이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발전되는지 한 말씀 해보세요.
외국 기업들 유치, 그 다음에 또 학교, 병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갖춰지면.
네, 경북대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들여오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요. 앞서 오전엔 충북 단양 구인사를 찾았는데 이곳에선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TV 토론에서 후보들 간의 설전이 이어졌는데 오늘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 나왔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김문수 후보. 도포를 두르고 갓도 쓴 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가 갔으면은 절대 어디 밖에 가서 총각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총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들어오는 얘기를 보고 그냥 총각이라고 말해본다.
네, 또 이 후보가 방탄조끼를 입고 유세차에 오르는 걸 공격하게 됐습니다. 이 모습 또 보시죠.
저 방탄조끼 없습니다. 방탄조끼도 모자라가지고 방탄유리를 또 앞에 쳐놓고 그 속에 들어앉아. 연설을 해요.
네, 한편 어제 TV 토론에서 언급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론을 놓고 공방이 오늘까지 이어진 가운데 김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본인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본인은 한 번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도 있죠?
네, 김 후보 잠시 뒤엔 대구 달성군을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김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오늘 오후엔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찾았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후반부에 접어든 대선 레이스에서 김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인 만큼 전통 지지층 표심 다지기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보수 단일화가 이뤄지면 역전시킬 수 있다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유세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칠곡군 외관역 앞에서 JTBC 배영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경기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도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화를 계속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돕는 도우미가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 방문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한 지지자로부터 마라톤 완주 메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완주하란 의미를 담은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100% 없다며 모수에 박았습니다.
단일화 합니까?
안 합니다. 예.
100%?
예, 100% 안 합니다. 뭐가 벌어지지 않는 확답은 드립니다, 제가.
특히 단일화를 언급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재명 후보 집권에 도움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정치공학적 단일화 같은 것을 계속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흐리는 데만 지금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공학 얘기로 언론 지지면이 많이 도배되게 되면은 이재명 집권을 돕는 도우미가 바로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후보는 또 어제 TV토론에서 꺼냈던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심지어 어제 제가 TV토론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선거 담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론자 이재명, 당장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지자체장을 지낸 경기도 성남과 수원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달렸는데 서울과 PK 지역 민심이 정반대로 요동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6.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7.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4%로 나타났습니다. 이틀 전 공개된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1.5%포인트, 김문수 후보는 1%포인트가 빠졌고 이준석 후보는 1%포인트 올라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따져보니 민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선 김문수 후보가 지난 조사보다 8.5%포인트 올랐고 반대로 PK에선 이재명 후보가 15.8%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과 PK, 경부선의 양끝에 있는 두 지역의 민심이 정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 기간 경남 양산을 찾아 유세를 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는데 이렇게 갈라진 두 후보의 유세 일정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석 후보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처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수도권 그리고 30대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7.2%포인트 차,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는 11.9%포인트 차이로 제쳐 두 경우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렇게 지지율 변화가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당에 자중하라고 지지했다고도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 논란이 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또 제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비법률가에게 그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당에 자중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좀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재풀을 넓히는 차원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했지만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 기능이 훼손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송한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비롯해 대법원 구조를 바꾸는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당의 결정에 거리를 두면서
조인대 탄핵시켜달라!
당에서 잘라도 나겠죠.
사법부엔 경고성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뒤늦은 수습과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어젯밤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대선 후보들 간 두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후보들은 과거 논란부터 소환하면서 감정 섞인 입씨름을 이어갔고 정작 극명하게 갈라진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아우를 비전과 정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후보들의 공격은 두 번째 TV 토론에서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과거 논란을 앞다퉈 들추며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형님을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후보도 질 수 없다는 듯 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갑질 논란으로 맞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2차 토론에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협공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해 피습당한 이 후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 이송된 걸 문제 삼았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아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계엄 세력과 다르지 않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무지성, 비과학, 비합리,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 세력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내란에 대한 입장을 두고 두 후보를 맞받아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네거티브 공방만 오갔다는 지적에도 김 후보는 쏘는 대로 다 명중이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근거 없는 헐뜯기가 많았다며 상대 후보들을 겨냥했는데 이런 말씨름이 오가느라 사법개혁,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의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어제 토론에선 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정책 대결이 기대됐지만 사실과 맞지 않는 정보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글로벌 기후 총회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을 3배로 늘리자며 30개국 이상이 동참을 했습니다.
무탄소 전원 확대를 합의한 건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였습니다. 그런데 197개 참가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3배로 늘리는 겁니다. 2050년까지 원전을 3배로 늘리겠다는 건 당시 우리 정부 주도로 추진된 CFE 이니셔티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G7 주요국 등 여러 나라가 취지에 동의했지만 현재 관련 논의를 이끌어가는 건 한국과 일본, 아랍에미리트와 체코로 제한적입니다.
지금 이 공약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원전 60%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송전망 부족으로 애를 먹는 건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만들어도 이를 보낼 망이 부족해 전력거래소는 최근 5년간 23회에 걸쳐 원전에 대한 출력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라고 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JTBC가 어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한 대로 중국발 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31.2%,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2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일 3국 정부가 공동 연구한 결과입니다.
아리백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자체는.
이미 다수의 글로벌 기업은 아리백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미국과 유럽 사업장은 2020년부터, 인도와 베트남, 중국, 브라질 사업장은 2022년부터 아리백을 달성했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구매한 기업은 아마존과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로 AI 기반의 IT 기업들이었는데 이들 기업도 이미 아리백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한 차례만을 남긴 대선 후보 토론, JTBC는 후보들의 발언에 대한 실시간 팩트체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네, 돌비 뉴스 김민광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괜찮아 챌린지입니다.
네, 이게 어떤 거죠?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챌린지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인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생애 첫 투표를 앞둔 2007년생,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챌린지를 선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춤을 췄다고요?
맞습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괜찮아. 딩딩딩 딩딩. 괜찮아.
맞아요. 맞아요.
괜찮아.
네. 근데 어제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춤 금지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 설명으론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서거일이기도 해 춤 금지령이 내려진 것이고, 네. 오늘부터는 막춤은 자제하되 유세 현장에서 율동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거 봤을 고3 학생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 관세음보살 점점점입니다.
네, 키워드 보면 뭐 불교 행사 얘기 같네요.
네, 오늘 불교 천태종의 총 본산이죠. 이 충북 단양군 구인사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 제51주기 열반 대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이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죠. 김혜경 여사가 나란히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도 김혜경 여사 관련 의혹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법인카드를 가지고 지나치게 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뭐 개인이 뭐 일제 샴푸를 사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리 부정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이미 그 경기도 관계자가 재판을 받고 지금 유죄를 받고 그것도 더구나 우리 사모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뭐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혹시 대화도 주고받았습니까?
일단 김 후보와 김 여사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이 특별한 대화를 주고받진 않았습니다. 이 대신 관세음보살을 외며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번엔 민입니다.
네, 백성 민자인데 이건 무슨 뜻이죠?
네, 어제 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토론회에서 왼쪽 손바닥에 이렇게 백성 민자를 새기고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 분이 연상이 될 텐데 이 토론회가 끝난 뒤 취재진이 왜 하필 민자를 썼느냐 이렇게 물으니 권 후보 직접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3년 전에 윤석열 씨가 왕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건 아마 무속인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써서 나왔을 텐데 저는 우리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쓰고 나왔습니다.
네, 일종의 패러디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렇게 손바닥에 직접 임금 왕자를 쓰고 나오기도 했었죠. 네, 이로 인해 무속 논란이 커지자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장면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아, 제가 뭐 좀
그리고
국민들께 하여튼 송구.
네, 잘 들었습니다. 돌비 뉴스 김민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제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검찰이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엄기간 대통령과 군 지휘부, 국무위원들의 통화 내역이 담긴 비화폰 서버 기록은 내란 혐의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 시도에도 결국 경호처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일단 시작되면 새로운 영장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담긴 경호처 서버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검찰도 증거 확보를 위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내란 혐의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JTBC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서버에만 기록된 비화 통화는 수사기관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처 비화폰으로 군 비화폰과 통화하면 기록이 경호처 서버에만 남기 때문에 경호처 기록은 내란 혐의 수사에 중요한 증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군경지휘관에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비상계엄을 둘러싼 구체적 통화 내역이 공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장의 논란은 가라앉겠지만 방위비 협상이 시작이 되면 논란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리 시간 어제 저녁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대한민국 방어에 굳건하게 헌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루 전인 2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병력 28,500명 중 15% 이상을 감축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방부는 즉각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했고 미 국방부도 이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장의 논란은 진화됐지만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최근까지도 트럼프는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방위비 협상을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맹의 시각이 되었던 한국의 좀 적극적인 기여 그 과정에서 이렇게 주한미군 감축 논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폰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모든 스마트폰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빼겠다는 말을 한 달 만에 뒤집은 겁니다. 유럽연합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주의를 높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스마트폰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플은 물론 삼성전자도 대상으로 콕 집었습니다.
It would be more. It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Otherwise, it wouldn't be fair. So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and that'll start on, I guess, the end of June.
지난달까지만 해도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말을 바꾼 겁니다. 현재 아이폰 등 스마트폰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가격이 3배 이상 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Now, if you are starting to bring back production to the United States, it will mean that the price of making these products increases because wages are higher in the United States than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트럼프는 유럽 연합도 겨냥했습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후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다음 달부터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And I just said it's time that we play the game the way I know how to play the game. I'm not looking for a deal. I mean, we've set the deal. It's at 50%. But again, there is no tariff if they build their plant here.
이유는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당장 9일 뒤부터 중국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유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압박 전략에 나서며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오늘도 그랬고 요즘 주말마다 비가 오고 있죠. 경기 침체로 사람들의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고 있는데 날씨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 한숨이 깊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요 며칠 후텁지근하며 여름이 벌써 왔나 싶었던 날씨가 오늘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오락가락한 주말 날씨 탓에 야외 약속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되게 비도 오고 좀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취소해야 되나. 주말만 되면 뭐 흐리기도 하고 뭐 나가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
3월부터 주말 날씨를 살펴보니 13주 동안 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날은 3번뿐이었습니다. 돗자리와 텐트 대여 같은 봄나들이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마다 비도 오고 경기도 안 좋아서 작년 대비 한 50% 정도로 빠진 것 같아요. 공원 놀러 오시는 분들도 좀 줄어들고.
한 신용카드사의 결제를 분석해보니 지난 3월 초부터 5월 둘째 주 동안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었습니다. 특히 놀이공원에서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비가 와서 실내로 발길을 돌렸나 싶었는데 영화관과 연극, 미술관 역시 매출이 떨어진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돈을 썼지만 0.3%뿐, 경기가 어려울 때 매출이 느는 편의점도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비보다는 소득이 훨씬 작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아껴 써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 위축에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수윤입니다.
서울의 한 시장에서 60대 운전자가 모는 차가 돌진해서 사람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12명이 치였는데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시장 입구 사거리에서 회색 승용차가 천천히 출발합니다. 위쪽 큰 길로 빠져나가려는 듯 하더니 별안간 속도를 올려 과일 가게로 돌진합니다. 과일을 고르던 사람들과 보행자들은 갑작스러운 차량 돌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에 오른 운전자는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어 이곳에서 사람들과 충돌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힌 차량은 반대편 벽과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불과 5초 사이 평화롭던 퇴근길 시장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에 치인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바닥에 널브러졌고 구급대가 도착한 뒤에야 하나둘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할머니 쓰러져 계시고 너무 무서웠어요. 어제는 거의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요.
TV만 보던 게 진짜 내 실제 내 모습에 보니까.
시장을 자주 찾던 단골이었다는 60대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아, 목줄통에다 자꾸 내리면서 그냥 뭐 급하게 치려고 하는데 심장이 막 보동보동하고 쓰나미처럼 이렇게 사람을 쑥 밀고 가는 거니까.
이 사고로 다행히 중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 1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투약한 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해상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서해상 잠정 조치 수역 세 곳에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군사훈련 목적의 항행 금지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일대에 철제 구조물을 세운 데 이어 군사훈련까지 예고한 겁니다. 외교부는 잠정 조치 수역은 우리나라 영해 바깥이어서 훈련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중국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My voice still gone, so.
From all the singing?
Yeah, all the singing, all the shouting.
선글라스를 쓴 손흥민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유니폼엔 위너, 우승자라고 써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17년 만에 트로피를 챙긴 토트넘이 현지 시간 23일 영국 런던에서 우승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15만 명의 팬들이 몰렸고 선수단을 태운 오픈탑 버스는 경기장 인근 도로 3km 구간을 돌면서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손흥민은 믿을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정우는 뜨거운 스타트 이후 급격히 식었다는 현지 언론의 지적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저지는 오타니 선수 아니니까 당연히 뭐 1년 내내 잘할 수 없는 거고 안 될 때는 또 조용히 제할 거 하면 되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마다 아버지 이종범 KT 코치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뭐 야구 관련적인 게 아니라 그냥 멘탈적으로
아버지로서
뭐, 네, 네 아버지로서 그냥 뭐 지금 잘하고 있다 여기는 메이저리그 아니냐 네, 이렇게 그냥 좀 저 편안하게끔.
멘탈이 강해진 걸까요? 이정우는 오늘 주춤했던 타격감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2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볼넷 1개와 2득점으로 맹활약하며 샌프란시스코의 4-0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멀티히트는 일주일 만입니다. 이정우는 되살아난 타격감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팀이 이길 수 있게 돼서 네, 좋은 것 같고 제가 느꼈던 타격 느낌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서 네,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정우는 경기장을 직접 찾아주는 한국 팬들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원정지에 가든 뭐 많든 적든 한국 팬분들이 보이면은 저 또한 반가운 게 너무 사실이고요. 뭐 팬분들의 목소리가 다른 팬분들보다 더 많이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메이저리그 2년차 승부의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밖에서는 웬만해서는 야구랑 최대한 멀리하려고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어제 쉬는 날이어서 어제 방에서 계속 드라마 봤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한화와 롯데의 맞대결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롯데가 5안타를 내리친 손호영의 활약으로 연장 승부 끝에 하루 만에 2위 자리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최승기 기자, 역전과 재역전이 이어진 경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처럼 선취점은 롯데가 먼저 냈습니다. 3회까지 2-0 리드를 지켰습니다. 한화는 5회 홈런을 두 방 터뜨리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플로리어리 데이비슨의 직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고 이어 최은성의 투런포까지 터지며 한화가 점수를 석점차까지 벌렸습니다. 하지만 편과 방패의 대결답게 승리의 추는 한쪽으로 쉽게 기울지 않았습니다. 롯데는 7회 한화의 실책 2개를 틈타 내리 점수를 내며 승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렸습니다. 홈런을 터뜨렸던 최은성은 1루 수비 과정에서 바닥에 친 공에 몸을 맞아 부상으로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네, 손호영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고요?
네, 10회 초 롯데가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이 한화 구원투수 김종수를 상대로 선두타자 나승엽이 안타를 치고 나간 뒤 보크로 2루에 진루했고 이어진 유강남의 희생번트와 손호영의 적시타로 롯데가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손호영은 결승타를 포함해 5안타를 쳐내며 롯데의 재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전날 한화에 당한 역전패를 서록한 롯데는 한화를 3위로 다시 밀어내며 하루 만에 단독 2위를 탈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최승기입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온화할 거란 예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 대구 25도, 부산 22도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